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으며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과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메르켈 총리는 나토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일이 분담금을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영국은 17일 영국 첩보기관이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백악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그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선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16일 발언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 간의 합의 때문에 영국이 미국 시민에 대해 첩보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예멘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17일 예멘 연안을 향해 중이던 선박의 공습을 가해 이배에 타고 있던 30여 명의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조엘 밀먼 대변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소말리아 난민 31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80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지만 선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 언급이 누락됐습니다. 17일 독일 회의에 참석한 G20의 한 관리는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성명에 기후변화 자금에 관한 문구를 유지하려 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당분간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7월 중국 청두시에서 열린 직전 회의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서명국들의 가능한 한 빨리 협약이 발효되게 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함마드 하니프 아트마르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고위관리들을 만나 대테러 분야 협력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반군들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새로운 살상 공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겁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는 아르마프 아프간 보좌관의 이날 회담에서 러시아는 오직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이제 끝났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 윌슨 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실망스럽고 자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민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에, 서해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이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has ended.
전략적 인내는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린다는 바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리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첫 외교사령탑인 틸러슨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하고 모든 선택권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군사 압박과 관련해선 군사적 갈등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할 것이라며 북핵 동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Its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South Korea is inappropriate.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보복 조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한 외교장관 기자회견에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 번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오전 10시 10분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틸러슨 장관은 한국 방문 첫 일정으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인 캠프 보니파스를 찾아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격려했습니다. 캠프 보니파스는 지난 1976년 8월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당시 공동경비구역에서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두고 남북이 갈등을 빚다가 미 이사단의 아서 보니파스 대위와 마크 버렛 중위가 북한 군인들에게 살해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장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 내부를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일정엔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연합사 부사령관이 동행했습니다.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틸러스 장관은 18일 오전 다음 순방지인 중국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도 20년 넘는 대북 지원에도 진전이 없는 북핵 문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더욱 효과적 대북 조치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에 1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북한 비핵화 노력을 20년간 해왔지만 실패했다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16일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 13억 달러를 지원했고 그중 50%가 식량 지원, 40%가 에너지 지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6자회담과 같은 장치가 오랫동안 의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과거의 노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을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화로 복귀시키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을 고려할 때 제재 관련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한중일 세 나라 대표와의 대화에 앞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미리 논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고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들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도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혹은 일본의 북한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가정적 상황을 논하지 않겠다면서 분명한 건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라고 답했습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6자회담은 그 잠재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 장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6자회담이나 다른 어떤 형태의 대화든 생산적 방식으로 또 북한의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다가올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토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어떤 협상이든 진지하게 접근하면 미국은 그런 협상에 임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의 조 윌슨 위원장은 미 의회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초당적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실망스럽고 자멸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윌슨 의원님,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에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한 달 만에 서명자 수가 107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하원의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이 결의안이 단시간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m very encouraged that members of the House Representatives are understanding
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고무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한국에 제기하는 위협과 영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의회 내에서 한결같은 초당적 우려가 있습니다.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언제쯤 이 결의안이 심의될까요?
We're working with the leadership, includi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also the House leadership.
현재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고 하원 지도부와도 논의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심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원 전체 회의 통과에 매우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미국 본토에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한 위협입니까?
With the capability that's been exhibited of launching a satellite by North Korea, it makes it very clear.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과시한 것은 미국 본토가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가죠.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서부 지역에 도달하는 것도 임박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Well, I'm really pleased that President Trump is working very closely with his military personnel, including Secretary of Defense Jim Mattis.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인사들과 매우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의 첫 해외 순방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굳건하다는 점을 안심시켜주려는 목적의 순방이었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현재 한중일을 방문 중인데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 또한 무책임한 북한 정권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를 승인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강력하게 이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Yes, I do. It's understood that the sanctions were not sufficient. In fact, the new resolution restates.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 대북 제재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널리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결의안은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2차 제재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 공격과 정권 교체와 같은 모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at's just not accurate, and it's purely defensive. The relationship that we all desir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그런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드는 순수히 방어적 기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미중 관계를 원합니다. 두 나라 경제가 상당히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역동적이면 좋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건강하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어떤 면에서든 부정적으로 간주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의 부정적인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북한 정권입니다. 저는 평양에 직접 가봤는데 정부도 경제도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한국에 보복 조치를 하는 것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Well, it's disappointing and self-defeating. It certainly was beneficial for the people of China to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South Korea.
그것은 실망스럽고 중국의 자멸적인 조치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놀라운 경제 업적을 목격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한국은 경제적 기회와 번영에 있어 지구상 가장 역동적인 나라이고 중국인들이 자유시장 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일부 진보적인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알려주시죠.
To me, it should be very clear to all factions and all citizens of South Korea that we consider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한국의 모든 정파와 국민들이 명백히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이 한국을 매우 중요한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드가 순수히 방어적인 기제이고 한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저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제 지역구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한 말씀 해주시죠.
Well, my view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hat they could do better instead of threatening their neighbors, instead of holding their neighbors hostage.
제 생각에는 북한 정권은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인질로 삼기보다는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또한 한국의 놀라운 모범 사례를 북한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북한도 한국의 성공을 참고해 안보를 강화하고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나라를 개방하고 한국을 비롯한 영내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윌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 윌슨 미하원 준비태세 소위원회 위원장과 조은정 기자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탈북민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실시된 대중교통 승차권 실명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허용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을 출발해 허베이성으로 이동하던 탈북민 7명과 중국인 브로커 1명이 중국 공안에 불심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이 개인 승합 차량으로 이동하다 공안 초소에서 붙잡혔고 현재 선양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북한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한국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던 탈북민 3명이 개인 승용차를 빌려 라오스 국경 지역 근처에 갔다가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으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얼마 전 모든 지역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이른바 승차권 실명제를 도입해 이 때문에 탈북민들의 이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도 대중교통인 버스 대신 빌린 승합차나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소수민족 문제와 불법 입국자 문제로 중국 당국의 검문이 국경 일대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모든 버스 정류장에서의 신분증을 통해서 티켓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한 2주 앞당겨가지고 2월 중순부터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버스로 이동하다가 체포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 아마 중국 공안이 이렇게 그 검문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엔 텐진시 한 모텔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 4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열흘 사이 중국 공안 당국에 붙잡힌 탈북민이 알려진 것만도 14명에 이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텐진시에서 붙잡힌 4명은 지난달 중순 중국에서 탈북민 지원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힌 한국인 선교사 2명의 도움을 받았던 탈북민들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2명의 선교사는 현재 랴오닝성 간수소에 구금돼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탈북민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인 선교사 30여 명을 추방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갑자기 대대적으로 추방한 데 대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자국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는데도 이를 허용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대중교통 승차권 실명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이 제도가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건 아닌 만큼 앞으로 탈북민들은 이동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약 3주 동안 공해상에 머물던 북한 선박 10척이 일제히 중국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이들이 입항한 항구는 북한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던 곳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선박들이 활발하게 석탄을 하역하는 항구로 알려졌던 중국 룽커우항.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11시 현재 새날 3호와 부은호, 진흥호 등 총 6척의 북한 선박이 룽커우항에 입항한 상태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흥태 1호와 원산 2호 등 북한 선박 4척이 같은 항구에 입항한 뒤 지금은 한반도 서해상에서 남포항을 향해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 룽커우항 인근에 도착해 항구에서 약 10km 떨어진 공해상에 머물러 왔습니다. 같은 기간 도착한 다른 나라 선박들이 입항을 마치고 되돌아간 것과 달리 이들은 입항하지 못한 채 같은 지점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박이 3주 만에 일제히 입항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들 선박이 석탄을 실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항구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이 들리던 주요 항구란 점과 중국의 석탄 수입 금지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장기간 입항하지 못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석탄을 실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히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 보면 이들 선박이 머문 지점 인근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이에 따라 약 3주 동안 입항하지 못했던 북한 선박들이 일제히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로 들어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2월 한 달간 석탄 수입량을 보고했습니다. 위원회가 운영 중인 북한산 석탄 수출량 감시 페이지에 따르면 중국이 보고한 2월 석탄 수입량은 123만 2천 톤으로 전달보다 약 20만 톤 적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올해 1월과 2월 중순까지 수입한 북한 석탄 총량은 263만 7,985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안보리가 상한선으로 정한 750만 톤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또 위원회가 중국의 석탄 유입량 외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달에 석탄 1톤당 금액인 87달러 65센트로 추정할 때 2월 석탄 수입 총액은 약 1억 798만 달러 규모입니다. 1월의 판매 금액인 1억 2639만 달러와 합칠 경우 올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액은 2억 3437만 달러로 이 역시 안보리의 올해 상한선인 4억 달러의 약 59% 수준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로 가정한 2017년 상한 기준에 근접해 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입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이른바 애민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공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새해 첫 현지도로 평양의 학생용 가방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복과 학습장, 교과서는 물론 질 좋은 가방까지 생산하여 아이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신기하고도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 보니 가슴이 뿌듯해진다고.
이는 지난해 포사격 경기를 참관하는 등 군사 관련 활동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모아서 방송하면서 이례적인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TV 화면을 보면 원산 구두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공장 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노동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평양에 살다가 2010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최성국 씨입니다.
노동자들한테 인사를 한다고요, 정훈이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것은 신년사에서 자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인민 중시를 강조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 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1월 22일엔 강기섭 민영항공총국장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강기섭은 북한 권력설 100위권 밖의 인사로 김 위원장이 직접 빈소를 찾은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강석주 국제담당 비서가 사망했을 때는 조화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배경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해 권력 기반이 약한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 정치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한다는 겁니다. 평양에 살다가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현준 통일미래연대 대표의 말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정치할 때는 북한 주민들이 하루에 밥 세 끼는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에 대한 그 향수랄까?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나올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 이런 그 흉내를 많이 냈거든요. 실제로. 실제 이런 공포 정치를 하면서도 북한의 주민들한테는 나도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 애민 정치 할 줄 안다. 맞아, 인민을 위해서 나도 이런 친근한 모습을 보일 이미지가 있다.
또 다른 요인은 공포 정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340명을 처형 또는 숙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최영건 내각부총리,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와 일반 주민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독재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민을 돌보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이라고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장성택이나 현영철이나 뭐 김용진이나 이런 소위 중상급 간부들은 가차없이 제거하지만 뭔가 인민들은 노동자, 농민, 뭐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어버이다. 이런 걸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애민정치인데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심각한 외환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석탄 수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외화 수입이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인민생활 개선이 힘들어진 이유입니다. 따라서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안찬일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외화를 보러 와야 그걸로 김정은이 좀 생색을 낼 텐데 지금 그런 무연탄 수출이 차단되고 뭐 아니냐 해외 근로자들도 쫓겨나고 주는 건 없이 그냥 입으로만이라도 일단 애민 정치 애민 사상을 자꾸 강조하는 게 효과가 좀 극대화되리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의 애민 정치가 위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생각했었더라면 주민들의 식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할 텐데요. 이 김정은 정권이 그 생각이 절대로 없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추진하는 애민 전략이 생각처럼 주민들에게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 퍼질 경우 형제를 죽인 잔인한 독재자 이미지가 확산될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김정남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북한인 4명을 적색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인터폴 가입 국가가 아닌 북한이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인터폴의 적색 수배자 명단에 추가된 북한 국적자는 오정길과 리지현, 리제남, 홍송학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의 여성 2명에게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건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살해에 관여한 용의자들입니다. 두 여성은 현지 경찰에 검거됐지만 주범격인 이들 4명은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폴이 수배에 나선 겁니다. 인터폴은 상세 정보 페이지에 이들의 여권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공항 CCTV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화면을 게시하고 이들의 혐의는 살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수배 사유는 기소 혹은 선고 집행을 위한 말레이시아 사법당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인터폴로부터 이들 4명에 대한 적색 수배를 통보받았다며 인터폴을 통해 이들이 체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들의 출국 사실을 확인한 직후 인터폴에 곧바로 수배를 요청했었습니다. 인터폴은 미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190개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수배와 체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정보를 공유합니다. 회원국들이 자국에 입국한 적색 수배자를 체포할 경우 용의자의 신병은 수배를 요청한 나라에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폴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오종길 등 4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불투명하고 체포한다고 해도 말레이시아 당국에 넘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인터폴에는 이들 4명 외에 또 다른 북한 국적자 1명이 적색 수배자로 올라 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미 사법당국이 쫓고 있는 서 대니얼 민 씨로 지난 1999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서 씨가 코리안 파워라는 미국 내 한인 폭력 조직에 몸담았다는 미 사법당국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인터폴이 한국 출신인 서 씨의 국적을 북한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하원에서 과거 1945년 이후 한국의 미 군정하에서 창설된 국방경비대에 희생을 기리고 보상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 국방경비대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법안이 7일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돈 베이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재향군인위원회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국방경비대가 미군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1945년 11월에서 1949년 1월 기간 동안 미 군정 당국과 남한 주민들을 위해 국내 치안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경비대는 창설 2년 뒤에는 장교와 사병수가 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신생국가 방어에 나섰고 1948년 8월 5일 한국군이 창설될 때 핵심 전력을 구성했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군인연금법 16조 9항에서 국방경비대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에 복무기간 계산을 정부 수립 연도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따라서 국방경비대 근무자들이 1949년 1월 이전에 복무한 기록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 의료보조금, 표창, 승진 등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명예로운 대우를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미 의회가 국방경비대의 용맹과 명예로운 복무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정부 수립까지의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에 군인연금법 16조 9항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방경비대 소속으로 전사한 7,235명의 기록과 유해를 신속히 찾아내도록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미 국방장관에게는 국방경비대의 장교와 사병을 표창할 수 있는 방안과 적용이 어렵다면 새로운 표창을 만들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닐 던, 로저 마셜, 스캇 테일러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 국가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토안보와 테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토머스 보설트 보좌관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설트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등은 상당한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잠재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대 국가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을 중심으로 한 몇 개 그룹이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미국 하와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의 랄프 코사 회장이 제3국에서 미북 간 반관 반민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수잔 셔크 박사도 보다 공식적인 북한과의 1.5 트랙 접촉, 즉 동아시아 협력 대화를 주선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말이나 4월 초 북한 측과 접촉할 경우 실제 접촉은 5월 중순쯤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 전문가들은 이달 초 뉴욕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가지려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의 삼각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일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좌관인 가와이 가츠유키 중의원 의원은 지난 15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확인된 새로운 단계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츠유키 의원은 또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중 3발이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데 대해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미교육위원단과 남북하나재단이 풀브라이트 탈북청년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탈북대학생을 통일준비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미교육위원단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예산 출연으로 양국의 문화와 교육적인 교류를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또 사회 적응을 돕는 기관인데요. 이 두 기관에서 탈북 학생들의 미국 유학을 돕고 또 이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미교육단 6층 강의실에서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탈북 유학생들이 빼곡히 앉아서 열심히 풀브라이트 장학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제정된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장학제도로 그동안 한국에선 66년 동안 약 6,500여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 장학생이 배출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을 탈북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학비와 일부 생활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는 이 장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탈북 학생들의 열의가 아주 대단합니다. 한미교육단 심재옥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장학 프로그램 중에 한국 대학원 학생 중에 선발해서 미국에 가서 석사 또는 박사를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장학 프로그램이 저희가 금년에 결정하기를 탈북 학생들도 포함을 하자 금년 7월에 선발해서 내년 8월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를 미국 유학을 보내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장학금은 평화를 위한 문화와 교육의 교류라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탈북 학생들도 이 장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보다 어학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 하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부터 배워서 영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3개월, 6개월, 8개월까지 어느 수준이 도달할 때까지 영어로 공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됐다 그럴 때 대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보통 교육받은 우리 저 대한민국의 청년들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한편 이 한미교육단과 함께 장학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또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는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특히 탈북 학생들의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 이하영 대리입니다.
저희 하나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 풀브라이트 쪽에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재단에서 언어 부분, 그러니까 풀브라이트의 진입하기 전 단계 그 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LTE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지원을 재단에서 어느 부분 감당해서 부담을 줄임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풀브라이트에 진입할 수 있는 마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설명회가 이어진 뒤에 유학을 준비하는 탈북 학생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탈북 후 이미 미국에서 대학 학사과정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이재인 씨는 이런 장학 프로그램이 다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학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갈 때는 정말 망망지대에 그냥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고 어떻게 가면 된다라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불을 켜놓을 테니까 그걸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어요.
탈북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어학 실력입니다. 설명회를 다 듣고 나니까 영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차혜영 학생입니다.
영어가 제일 공부를 하려면 물론 학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더 해서 그 수준에 맞는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포기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가서 한국과 북한, 뭐 통일을 넘어서 이제 미국까지 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학 후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미래에 어떤 인재가 되어서 돌아와야겠다는 계획이 더 명확해졌다는 차성주 씨 이야기입니다.
고민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 뭘 해야 할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저희 탈북자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한국에 먼저 온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고 또 가서 우리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되고 그게 어쩌면 그게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또 다른 탈북 학생 최영미 씨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다면 미래의 통일 후 더욱더 당당하게 북한으로 돌아가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런 장학 프로그램이 되게 북한 사람들이 어쩌면 나중에 통일돼서 고향에 가서 떠나왔던 고향에 되게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어떤 준비하는 되게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번 장학 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탈북 청년들이 학계와 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길 한미교육위원단과 남북하나재단에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보다는 내가 선정됐을 때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여기서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만 해준다면 뒤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탈북해서 이남으로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땄을 때에는 탈북민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탈북해서 오신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부 잘하고 그러는 학생들도 많은데 통일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는 26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도 구름이 끼며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11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4도, 용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3도, 개성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5도, 사리온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5도로 아침 저녁 모두 영상권을 회복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해산과 삼지연에는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 17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14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6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청진 아침에는 2도, 낮 기온은 10도, 운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3월 18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외교 안보 경제적 모든 형태의 포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대북 군사행동과 관련해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대북 제재 수위를 더 높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며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도움이 된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을 지지한다며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나토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과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할 필요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메르켈 총리는 다자 무역협정을 옹호하면서 미국이 유럽연합과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17일 영국 첩보기관이 트럼프 타워에 대한 도청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백악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으로부터 그 같은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의 16일 발언들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영국 간 합의 때문에 영국이 미국 시민에 대해 첩보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두 번째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17일 메릴랜드주에 있는 연방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서류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하와이와 메릴랜드주 연방판사들은 새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의 비우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행정명령에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첫 행정명령이 시애틀 연방지법에 의해 막힌 뒤 다시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입국금지 목록에 올랐던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했습니다. 또한 영주권과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특정 종교인을 배제하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이 17일 예멘 연안을 항해 중이던 선박에 공습을 가해 이배에 타고 있던 30여 명의 소말리아 출신 난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의 조엘 밀먼 대변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소말리아 난민 31명이 숨졌으며 부상자 80명은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지만 선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프로그램 언급이 누락됐습니다. 17일 독일 회의에 참석한 G20의 한 관리는 의장국인 독일이 공동성명에 기후변화 자금에 관한 문구를 유지하려 했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저항에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기후변화라는 표현은 당분간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